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여러분들이 들어섰어요. 24장 말씀을 이제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아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함으로 누가복음 전체가 맞춰지겠네요. 이제 23장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기인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을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반면 24장에서는 인간의 생애의 최대 극치점인 부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로서 예수님의 몸과 함께 무덤 속에 버려졌던 제자들의 소망을 소생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이 부활과 연이어지는 승천을 끝으로 누가복음의 대단원은 마감이 되는데요. 이는 24장은 크게 1절로 12절, 13절로 49절, 50절로 53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이 인식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에 따른 그러한 내용 구분입니다. 즉 전장에서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회복과 그 회복의 주체인 메시아를 기대했던 제자들에게는 예상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여러 차례 예고했지만 메시아가 이사야 53장의 고난을 받는 종으로서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도 낯선 것이 아니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제자들의 생각으로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가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통치하시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연유로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을 환멸에 빠뜨리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나 두려움과 환멸에 빠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난 뒤에 형언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한편 본장의 문체상의 특징을 들자면 생략법을 기조로 인용법을 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지상에 계셨던 기반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본장을 통해서 보여주듯이 40여일에 걸쳐서 만난 사람들을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들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을 대폭 생략하여서 집약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누가의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자신의 부활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임을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조를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제자들의 믿음을 복원시켰던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적이나 마술적인 차원에서 주는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행위가 역사 속에서 진입했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너무도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해석해 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좀 눈과 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교훈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24장 1절 말씀 이제 함께 나누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러분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활의 날은 안식일 즉 토요일 다음 날인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샘조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표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기독교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이후로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던 유대 전통을 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날 기독교가 지키고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일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절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옮기운 것을 보고. 자, 본수에서는 무덤을 돌로 막았다는 이야기가 언급된 적이 없었지만 마태복음 27장 66절에는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까지 한 후 병사들을 거기 세워가지고 지키겠다 하는 그런 언급이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도 무덤을 돌로 막았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 따르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을 막아놓은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가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그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왜일까요? 누가 특유의 간결성과 사건 전개의 극적 효과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상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이 무덤 가까이에서 무덤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은 직접 이제 누가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받은 충격과 놀라움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쉽사리 믿어지지 않을 만큼 전대미문의 이적적 사건이었음을 복선적으로 암시해 주는 아주 고급의 문학 작품 형태를 띠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태는 무덤의 돌문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에 의해서 지진과 함께 열려졌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초자연적인 종말적 사건으로 묘사한 마태의 독특한 저작 의도를 또한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잘 설명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비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본절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근심하게 되죠. 그들이 근심한 것은 아마도 마태복음 27장 64절에 언급한 바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혹시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여인 곁에 서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도 마태복음이 또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장 2절 3절인데요. 눈같이 신옷을 입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16장 5절에서 신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천사들과 하늘에 사는 존재를 표현하는 상징적 어법이 되겠죠. 이 같은 표현은 변화산 사건에도 묘사되고 승천 사건에도 묘사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천사를 누가는 사람으로, 마가는 한 청년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형상을 한 청년의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 달리 천사의 수효가 두 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변화산 사건과 예수님의 승천에서 나타난 두 명의 그 천사들의 모습을 병행시키려고 하는 누가의 독특한 의도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는 두 명의 천사가 언급된다는 점에서 누가만의 특징이다, 또 이렇게 꼬집어서 말하기는 좀 그래요. 요한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부활에 대한 중대한 증언을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항상 무엇을 할 때 증인들이 있었잖아요. 보증을 쓰잖아요. 특별히 보증을 쓸 때 두 사람으로 하는 것, 한 사람보다는 더욱더 확실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유대인의 전통적 사상인데, 아마도 천사가 둘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언급하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렇다 볼 수가 있어요. 2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갑작스러운 천사의 출현에 나타난 이 여인들의 반응은 놀랍고 두려울 따름이었죠. 특별히 여성이니까 더 그렇었겠죠. 이같은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이로운 두려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것, 인간이 천사를 만나면 그 경이로움을 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여인들이 얼굴을 땅에 대었다라는 묘사를 통해서 나타내주는데, 특별히 이런 것은 누가의 표현 방식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서는 여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써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한 종말적 두려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한 경외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는 마태와 마가가 언급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데 역시 이것도 두려움에 대한 강조를 약화시키는 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좀 더 부각시키려는 누가의 작가적 의식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한편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말은 천사들의 말은 상징적인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죽은 자 가운데 해당하는 헬라어 메타톤 네크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예수님의 무덤 안에 여러 시체들이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그 인간 사람들이 죽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어찌하여 예수님을 찾느냐. 다시 말해서 무덤은 유일한 유한한 존재인 인간에게 국한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유한한 것에 국한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계속되어지는 24장 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수 없는 돌발 사태가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평소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던 여인들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증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요청은 그 내용은 9장 22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언급하셨던 바가 있어요. 뭐라 그러셨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다고요? 마태와 마가는 빈 무덤만을 이야기할 뿐 다른 언급이 없는 데 비해서 누가는 치밀한 설득을 통해서 부활 사건의 역사성과 하나님의 계시의 성취 측면을 확연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을 기억하고 여러분 두 명의 천사가 예수께서 생전에 직접 말씀하셨던 말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주자 여인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의 예언을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한 것이나 갈릴리 여인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해내는 누가의 표현 의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총체적인 예언의 성취라는 맥락을 나타내고자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의 이 같은 표현은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그 아주 중심한 그 어떤 대적들을 그 묵살, 음모라는 당시의 정황을 염두에 볼 때 또 그렇게 둘 때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하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을 예로 든 다음에 28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대적들은 당시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사건, 뭐 날조에 낸 거 그런 소문을 퍼뜨렸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데 누가는 대적들의 이 같은 음해적 행위와 소문에 대한 치밀한 반론으로서 이같이 상세한 묘사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임과 그 사실이 이미 예언되었던 사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사건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4장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죠. 무덤에서 돌아가 그 모든 것을 한 열한 사도와 또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이제 여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 부활을 확인한 여인들은 성 안으로 돌아가서 열한 사도와 성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확인한 바를 전하게 됩니다. 10절이에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특징적인 게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확인한 갈릴리 여인들의 이름을 쭉 밝히고 있는데 마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으로 가기 전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건 극적인 나름대로 또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보여져요. 11절로 가보세요.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베어 믿지 아니하나 그랬어요. 이런 거죠. 여인들로부터 부활 사건을 전해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내키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의심과 불신 이외에 아무것도 사도들이 지금 보이는 게 없다고요. 즉 그들은 여인들의 증언을 얼토당토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너무 뜻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같은 제자들의 반응은 이제까지 보여왔던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반응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즉 평소에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작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 눈앞에 실현되었어도 이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에 언급된 요 내용의 그 우리가 흔히 그것을 평행 본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가의 것과 많은 차이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에 따르면 베드로 혼자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한 명이 함께 갔고 그가 베드로보다 빨리 무덤에 도착했고 베드로가 본 것은 세마포 뿐만 아니라 머리수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먼저 와 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 이외에도 익명의 사랑받은 받는 제자를 예수 부활 사건의 목격자로 언급함으로써 열한 사도 이외의 다른 제자들도 빈 무덤을 확인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부활은 일부의 몇몇 여인들만 목격한 것이 아니요 평소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던 제자라면 갑오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객관적 실체적 사건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계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이와 같은 일로 충분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고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성경 우리 가운데 지금 기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2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그날은 앞에서 언급된 사건이 일어난 안식 후 첫날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4절로 넘어가 보세요.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즉 예수님의 성전, 숙청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빈 무덤으로 대두된 부활 문제를 아마 서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15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여러분, 두 사람이 열심히 지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해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문맥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동행한 것이 아니라 도중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주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것은 언급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여기서 묘사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으로 함께 그 제자들과 걸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부활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16절입니다. 저희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서 예수 생전에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의 얼굴을 매우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옆에 다가선 예수를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사실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들 곁에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이건 뭐 전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함께해도 그걸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 알아낼 수가 없었던 거죠. 24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부활한 예수님과 두 사람의 대화가 예수님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 내용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앞서 누가는 두 사람의 얼굴 표정을 질문에 대한 반응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가던 길을 멈추어 섰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따른 깊은 시리에 빠져 있었고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